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세계뉴스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이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다양한 양자 및 세계적 사안들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두 나라 당국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두 나라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비건 부장관이 7일부터 9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에 맞닿은 이란 남부 해안선에 지하 미사일 기지를 구축했다고 이란 군사령관이 5일 밝혔습니다. 알리레자 탕실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은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연안에 건설한 지하와 해상미사일 기지는 이란의 적들에게 악몽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탕실이 사령관에 따르면 이란군은 페르시아만과 맞닿은 2200km의 남부 전 해안에 지대함 미사일과 함정 등이 있는 지하기지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중부 나탄즈의 핵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성능 원심불리기 개발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나탄즈 핵시설의 화재가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 내 중국 해군 함정이 보이는 곳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임스 커크 니미츠호 함장은 5일 로이터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니미츠호가 미 독립기념일 휴일인 7월 4일부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며 중국 함정들이 우리를 봤고 우리도 그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 항모 두 척의 합동훈련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 항해, 운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태평양 공군은 5일 전략폭격기인 B-52가 남중국해에서 두 척의 항공모함 합동훈련에 합류하기 위해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군도 남중국해 3개 해역에서 동시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중앙TV와 다른 관영 매체들은 훈련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진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새로운 미사일 호위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동원된 가운데 실탄 사격 훈련이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가 6일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강행은 근본적인 자유를 갉아먹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스컴 스미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는 근본적인 자유를 약화시키고 강압과 자기검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사용하는 것은 홍콩에게 비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홍콩은 개방 덕분에 흠없이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제조업, 이민 문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메도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6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미국 앞에 놓여있는 이민과 제조업, 일자리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과의 문제를 재조정하는 등 몇 가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매도 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의약품의 처방값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의회가 처리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제조업과 관련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중부 양쯔강 일대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져 2천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구이저우, 충칭, 광시, 후베이 등 26개 지역에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12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가옥 17,000 채가 붕괴했으며 농경지 156만 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베이성의 경우 지난달 8일 장마가 시작된 이래 강우량이 400mm가 넘었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자 양쯔강 중류에 있는 세계 최대 쌍샤댐은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 29일 수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32개 하천에서 홍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에서 11월 미국 대선 전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일축하고 나서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면은 연말까지 협상은 안 할 것이고 트럼프가 어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 국면을 다시 재개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위기감시그룹 ICG가 최근 높아진 긴장으로 지난 6월 한반도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 내립니다. 또 자강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진과 삼지연이 13도에서 시작되겠고 청양과 계상, 원산은 20도,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은 20도까지 오르고 신의주와 구성은 30도에 이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 판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 측이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미북 대화를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최 제1부상은 담화에서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미북 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순회 회담설이 여론화되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기존 정상회담 합의에도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며 북한과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가 없는 미국과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미한 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무용론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선 데 대해 영변 핵시설 폐기와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려는 자신들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아예 외면한 것으로 보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담화가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 방식인 이른바 스몰딜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기선 제압용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 센터장은 미북 양측이 스몰딜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7일 방한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에게 요구했던 새로운 셈법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스몰딜을 희망했던 거죠. 대신 스몰딜에 대한 보상을 많이 요구한 게 문제고 미국은 스몰딜을 초기에는 반대했는데 뭐 단계적 비핵화 수용하면서 스몰딜에 대해서 입장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네. 보상 부분을 적게 하려는 거고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스몰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공감대는 있다. 다만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보상의 규모가 다른 게 근본적인 문제고
북한이 이처럼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미 대선 판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북한도 스몰딜에 관심이 없을 수 없다며 하지만 협상에 나서려면 대선 판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인종차별과 관련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면은 연말까지 협상을 안 할 것이고 트럼프가 어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은 일단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 국면을 다시 재개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북한의 이번 담화가 미국과의 대화는 당분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쌓인 불신과 정상 간 합의를 앞세운 이른바 탑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의 한계가 드러난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이 담화에서 미국의 정치 일정에 따라 북한의 정책이 변경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북한의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0월에 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그게 북미 간에 만난다는 거지 그게 딜이라는 합의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단거리 미사일 발사설이 자꾸 도니까 이거를 잠재우고 관리하려고 만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최선희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 하면 안 만난다고 선수를 치는 거죠.
한편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7일 한국을 방문해 사흘 정도의 한국 내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조세영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양국 전략 대화를 갖는 것을 비롯해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한반도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건 부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어 이번에도 청와대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방한 때에 이어 이번에도 판문점 회동 등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방한 때 북한 측과의 만남을 공개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그룹 ICG가 최근 높아진 긴장으로 지난 6월에 한반도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3일 발표한 위기감시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정부와 결별을 할 것이며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국이 특사 파견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절했고 이어 한국 통일부 장관의 사퇴, 미한 북핵 수석 대표의 워싱턴 회동 등 급박하게 돌아간 한반도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중국과의 모든 무역이 중단돼 북한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그룹은 매달 세계 70여 개 지역의 현재 위기와 잠재적 위기 상황을 분석해 개선과 불변, 악화 등 3단계로 분류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반도 외에 말리와 예멘, 베네수엘라 등 13개 지역의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또 인권 개선을 대가로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안보와 인권 문제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대북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했습니다. 위원회는 2일 갱신한 7월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안보와 인권조항이 모두 포함된 1975년 헬싱키 협약에 착안한 미북 합의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미루고 국제적 감시와 조사를 받는 핵무기와 미사일 동결, 그리고 투명성 증진과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고 동시에 북한 종교 자유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 경제, 인권 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일련의 원칙을 문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한반도 현 상황이 비정통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안보 관련 협상에서 미북 정상 간 개인적 외교는 색다르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접근법까지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국제적인 종교 자유를 우선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북 간 헬싱키 스타일 합의는 양측이 유연해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위반자들은 기대를 현실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최소한 안보 관련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건 미국이 북한 내 보다 심오한 개혁 촉진을 도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도 그리고 민주화도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의 종교 자유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을 국제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는 종교자유 위반에 대한 새로운 제재 부과가 아닌 기존 제한을 연장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자유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내 종교자유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문제 경신은 현재까지도 한반도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을 양산하지 못했고 북한 관리에 신뢰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통상 8월 중에 실시해온 연합군사훈련 개최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가 미북 비핵화 협상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중단하거나 축소했던 이 훈련의 재개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일 다음 달 실시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범위, 규모 등을 동맹의 맥락 안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훈련이 실시될 경우 2017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이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래 약 3년 만에 전국급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셈입니다. 이 훈련은 1954년 시작된 포커스 렌즈 훈련과 1968년 처음 실시된 을지 연습을 통합한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에서 비롯된 미한 두 나라의 대규모 연합 군사 연습입니다. 주로 전시에 미국과 한국의 군사협조 절차 등을 숙지, 평가하는 모의 연습으로 전시에 한반도에 증원될 미군 부대 참모진을 비롯해 해마다 약 2만 명의 미군이 참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비롯한 미한 두 나라의 여러 훈련들이 2018년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유도 차원에서 잠정 중단됐습니다. 2018년 7월 김부겸 당시 한국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입니다.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 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하였고 내년부터 한국군의 단독 연습인 태극 연습과 연계한 민, 관, 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 태극 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북 협상의 여파로 2019년 봄 실시 예정이던 키리졸브 연습도 2019-1 동맹 지휘소 훈련으로 축소됐고 이와 연계해 실시하던 야외기동 독수리 훈련은 폐지됐습니다. 미한 동맹이 구축된 이래 미한 연합훈련 실시의 변수는 미북과 남북관계였습니다. 2008년까지 을지포커스렌즈 UFL 연습으로 불렸던 UFG 연습은 1990년에 첫 중단을 맞았습니다. 당시 걸프전에 참전 중이던 미군의 상황과 사상 첫 남북총리회담 개최 전망 등 화해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그해 8월로 예정됐던 연습이 중단된 겁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함정 16척과 3만여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었던 팀 스피릿 훈련도 1992년 북한 문제와 맞물려 취소됐었습니다. 1991년 채택된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수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핵사찰 결과가 북한의 신고와 일치하지 않자 미북 간 갈등은 커졌고 미국과 한국은 대북 압박 차원에서 1993년 3월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10월 미북 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고 팀 스피릿 훈련은 이후 전시 증원 연습 RSOI로 축소된 뒤 2001년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한편 미한 양국의 대대급 규모 훈련은 전국급 연습과 훈련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미한 양국은 2019년 북한과의 핵협상을 고려해 연기했던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또 미한 육군 간 연합포병화력훈련 등 지난해 대대급 기준 100여 회 이상의 미한 연합연습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북침연습이라고 비난하며 훈련을 전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인 가운데 최근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당국이 훈련 재개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유엔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모두 17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것이고 일부는 코로나 여파로 제재 면제 유효 기간도 연장받았습니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모두 17건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7일 깨끗한 식수 공급과 위생사업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스위스 정부와 결핵진단과 치료, 긴급의료지원을 위해 물품 반입을 요청한 국경 없는 의사회에 제재 면제가 승인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1,845 상당의 워터필터 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고 국경 없는 의사회는 79,600여 달러 상당의 의료용 현미경과 구급차, 생물학 시료 저장 시스템, 결핵 진단 키트 등 65개 품목을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세계 식량 계획 28일과 30일에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진벨 재단이 각각 대북 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WFP는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위해 물품 반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승인된 물품은 미화 11만 달러 상당의 손수레 7,500개와 삽과 곡괭이 각각 5,000개씩이었습니다. 또 WHO는 디지털 심박 측정 시스템, 휴대용 복부 초음파 검사기, 원격 진료용 현미경 등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었고 유진벨 재단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내성 결핵의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 반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7일에는 샘 복지 재단이 의료기기에 대한 대북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평양시 제3인민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은 엑스레이 기기와 의료용 가위, 환자용 가운, 식료품 등을 북한에 가져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사업은 주로 의료와 식수 지원, 식량 분야가 대부분이지만 올해는 전 세계 대유행으로 번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면제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 17건 가운데 4건이 신종 코로나 관련 제재 면제 승인이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국경 없는 의사회와 21일 국제적십자사연맹을 시작으로 WHO와 스위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가 이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첫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적외선 체온계 1000개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검사기에 들어가는 시약 만 세트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지난 4월 15일에는 해당 물품이 북한에 분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FRS는 방역용 보호복과 시험기구, 시약, 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 의료장비에 대해 대북 제재를 요청해 나흘 만에 승인받았습니다. 또 지난 3월 11일에는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 인도주의 지원국이 신종 코로나 대북 방역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지원품은 9만 1천여 달러 상당의 소독용품 키트 30개와 개인 보호장비 2,000개 등입니다. 가장 큰 제재 면제 사례는 지난 2일 유니세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보건과 영양, 식수 공급, 위생 분야 441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물품을 북한에 들여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니세프는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학교, 타가소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산모 지원 등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의 6개월인 제재 면제 유효기간을 예외적으로 1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유엔이 가장 최근에 승인한 제재 면제는 WHO가 요청한 15만 달러 상당의 차량 세대의 대북 반입입니다. 제재위는 승인 서한에서 WHO 직원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가 사양할 차량 세대에 대한 반입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희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악용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정책이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세탁 등 북한의 사이버 불법금융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 차원의 노력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3일 강화된 가상자산 조치가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FATF의 대변인은 신임 의장직을 맡은 독일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제시한 사이버 공간의 불법 금융에 대한 대응이 북한과 같은 고위험 국가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지를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VOA 보낸 서면 답변에서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 전자송금 등을 실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책을 강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화된 정책이 북한과 이란 등 자금 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는 독일은 이달 1일 가상 자산을 이용한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FATF의 노력을 강화한다며 이를 5가지 주요 업무 계획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경제사회 디지털로의 전환이 국제사회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을 저지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닐 바티아 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은 다양한 수법으로 가상화폐를 불법 획득하고 이동시키는 데 있어 아마도 가장 정교한 국가 행위자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re very sophisticated. They're perhaps the most sophisticated state actor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바티아 연구원은 북한이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차단하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맞서 사이버 돈 세탁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조달에 수년간 우선순위를 부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금융행위를 척결하려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관국들이 이를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mething is always better than nothing. So the fact that FATF is doing this and they're issuing guidance and reports and trying to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관할지에 걸쳐 다양한 가상화폐 수단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고 이 중 5억 7,100만 달러가 암호화폐 탈취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의회사나 초당적 기구인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작전을 통해 창출한 불법 수익을 통해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금융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미 행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 4개 부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국제 금융 체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적시한 부처 간 사이버 위협 주의보를 올해 4월 처음 발령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올해 3월 북한의 해킹 그룹 나자르스 그룹이 절취한 1억 달러 이상 상당의 암호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두 명의 중국 국적자 태닌인과 리자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기소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FATF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국제금융체계의 건전성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의 대응 기준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이행을 촉진하는 기구입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분류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범주에 속한 국가는 북한과 이란뿐입니다. 후에 뉴스 지다켐입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가 북한 주민 77만 명에 대한 영양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공공 식량 배급을 늘렸으며 이모작 작물의 수확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는 북한의 학교와 보육원, 정부 기관들이 지난 6월 다시 문을 연 가운데 북한 주민 77만 명에 대한 영양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발표한 WFP 신종 코로나 국제대응보고서 6월호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서 생계지원활동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어린이 음식 섭취의 85%가 공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가운데 학교와 유치원들의 장기간 폐쇄가 어린이들의 영양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난 1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한 이후 북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보고서를 통해 또 북한 정부가 공공 식량 배급을 늘렸다며 밀과 보리, 감자 같은 이모작 작물의 수확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농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주요 농작물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고려하면 올해 주요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은 2,750만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부족분은 300만 달러로 전체의 11%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4월 북한의 신종 코로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 49개 취약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엘리자베스 버스 WFP 대변인이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인구 40%에 육박하는 1,220만 명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퍼져 있고 5살 미만 어린이 10명 가운데 1명은 저체중, 5명 가운데 1명은 발육 부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스 대변인은 또 5살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위험에 처해 있으며 북한 주민 1,040만 명은 깨끗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풍선과 페트병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정보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 현실의 근거에 작성된 것이라고 탈북민 등 민간 단체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외설적이고 저급한 내용을 보낸다는 일각의 비판은 왜곡된 것이라면서 6.25 한국 전쟁과 한국의 경제 발전사 그리고 성경 내용이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고 있는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는 3일 BOA에 탈북민들이 외설적이고 저급한 내용을 북한에 보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전단을 보내면서 북한의 김씨 정권을 직접 욕하거나 저급한 내용을 담은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는 욕을 안 했어요.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만 알려주면 그들이 알아서 욕을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왜 욕을 해요? 그러면 돈 물러난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다 써보내거든요. 고향 주소까지 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러시아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과 관련한 한반도 긴장 사태는 전단의 내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전단이 북한 지도자 부인을 겨냥한 추잡하고 모욕적인 선전전의 성격, 포로샵까지 활용한 저열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도 탈북자 단체가 뿌린 전단에 설주의 사랑이란 제목과 함께 외설적 내용이 담겨 있다며 김씨 정권의 최고 전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북한이 분노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들은 그런 외설적인 내용은 수년 전 한국 내 극우 단체가 보낸 것으로 탈북민 단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막대기인 USB에 다양한 외부 정보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증광일 노체인 대표는 탈북민들은 그런 저급한 내용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극우 단체들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지 그게 탈북민이 보낸 게 아니거든요. 저의 생각에는 그런 게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추잡스러운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만의 뭐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나.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깨우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적개심을 더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정 대표는 북한의 풍선과 페트병, 즉 비닐물병을 통해 전단을 보내는 여러 단체를 개인적으로 지원했다며 핵심 내용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사, 기독교 내용이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BOA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과 USB를 살펴본 결과 남북한의 역사적 사실과 한국의 경제발전사를 다룬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령 대북풍선단의 경우 6.25 한국전쟁이 미국과 한국이 아닌 북한 정권의 남침으로 일어난 증거, 미국의 기여로 한반도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거짓교육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전단을 공개 살포해 논란을 빚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화학무기로 암살된 사건, 고모부 장성택 처형, 백두혈통의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 한국의 경제발전사를 담은 내용이 줄이었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이를 기자회견에서 한국 육군사관학교 교재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대북전단을 보낼 때 뭐 음란물을 보내니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하거든요. 제가 보내는 대북전단 이 첫째 진짜 용의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를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감출해서 이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쓰고 있는 겁니다. 팩트에 기초해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건데 이걸 갖고 뭐 지금 뭐 찌라시 보내느니 무슨 음란물을 보내느니 폄하하면서 일부 언론.
대형 풍선이나 페트병을 통해 북한의 외부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은 대북풍선단과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탈북민 유모 씨 등 개인 2명, 기독교 선교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 등으로 파악됩니다. 큰샘의 박종호 대표는 BOA에 인권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보내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닫혀 있는 그 공간에서 외부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그다음에 그 인권에 대한 거 이런 걸 넣어서 보내지 그런 거는 보내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현숙 폴리 대표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정치적 내용 없이 성경과 선교 관련 내용만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봉수교회에 가면은 사용하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만드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헌법상에서 주민들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내고 있었지 다른 걸 보낸 적은 없습니다.
폴리 대표는 15년째 풍선과 페트병을 통해 성경을 비공개로 북한에 보내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성경 소책자 4만 권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북한 수뇌부가 미한 연합군사 훈련보다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것에 더 크게 반발해왔다며 탈북민들의 전단 내용이 김 씨 정권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게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들은 신앙과 표현의 자유 탄압, 전쟁 등 역사적 사실만 제기해도 최고 존엄 모독으로 비난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계속 폐쇄사회의 노예로 갇혀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박정호 큰샘 대표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존엄이 귀중합니까? 2,500만이 존엄이 귀중합니까? 저희는 2,500만 존엄이 더 귀중하거든요.
하지만 이민복 대표 등 일부 단체는 김정남 독살 등 사실을 전하더라도 자유북한운동연합처럼 형님을 살해한 인간 백정 등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정광일 대표는 남북 간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모든 대북정보 유입을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한다면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을 깨워 평화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없어요. 주말에 되면 교회도 갈 자유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주말에 돼도 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동호 나가야 되고 충성 모임을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그 독재자들의 똑똑히 알라고 보내는 전단을 가지고 마치나 위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언론 정치권이 문제지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이 혁명의 수도라고 부르는 평양 시민들이 요즘 상당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돗물 공급이 잘 안 되는 데다가 채소, 남세 공급도 원활치 않다고 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핵심 계층인 평양 시민들이 요즘 각가지 생활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27일 내각이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고 평양 시민들의 생활보장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싣고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정 내각 총리는 주택개보수, 건물개건, 생활용수공급, 채소 생산 증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핵심 계층이 모여 사는 평양에도 주택, 즉 살림집에 문제가 있고 수돗물 공급이 잘 안 되며 채소, 즉 남세마저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평양시는 북한의 최고의 도시고 선망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평양시에도 보면 주택, 신규 살림집, 그 다음에 낡은 주택 보수고요. 먹는 물 문제, 이건 상수도죠, 상수도. 상수도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고, 남세, 채소. 그러면 결국 의식지 중에서 먹는 것과 잠자는 곳에 평양시, 최고의 도시인 평양시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 생활보장을 위한 당면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노동당 정치국과 내각회의가 수돗물과 채소 공급 같은 문제를 다룬 것은 북한 정권이 경제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They're sort of accepting that they have problems, right? For the first time that you've remembered them doing that.
북한은 특히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 내 옥수수, 즉 강냉이 가격은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킬로그램당 1,800원에서 2,000원 선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6월 11일까지 1,800원이었던 옥수수 가격은 24일 갑자기 2,40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13일간 무려 33%나 오른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쌀을 사기 힘들 때 옥수수를 구매했는데 최근 옥수수 값이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The general population, if they can't afford rice or if it's not in supply, they
북한의 식량 사정이 3, 4월경 악화됐다는 것은 무역 통계로도 뒷받침됩니다. 최근 국제무역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4월 러시아로부터 740만 달러 상당의 밀가루를 수입했습니다. 5월에는 중국으로부터 밀가루를 비롯한 945만 달러 상당의 곡물 2만 9천 톤을 수입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나왔던 구호와 표현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TV와 노동신문을 보면 자력갱생은 물론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구호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신문도 이일 정론을 통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라고 밝히는 등 최근의 경제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2020년 북한 경제 1994년의 데자뷰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제재에 겹친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4년째 계속되는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북한 경제는 돈줄이 말랐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 수출 10억 달러, 의류 인가공 수출 7억 달러,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 3억 달러, 수산물 수출 1억 5천만 달러 등 한 해 21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중국에서 석유, 기계류, 원자재, 식량, 비료, 밀가루, 설탕, 식용유, 의류 같은 생활 필수품을 사들여 경제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북한의 수출과 외화벌이를 대부분 차단했습니다. 게다가 1월 말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던 물자 흐름도 끊겼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물자는 트럭에 실려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에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갑자기 차단돼 물품이 들어오지 않자 물가가 오른 것은 물론 생활 필수품 공급이 끊긴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중 국경 차단은 북한의 마지막 남은 외화벌이 수단도 끊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을 북한에 보내 매년 3억 달러 이상을 벌게 해주었는데 이것이 중단된 겁니다. 외화 사정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 무역 적자인데 북한은 지난 3년간 중국에 대해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는 16억 달러, 2018년에는 20억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23억 5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를 모두 합치면 59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북한 당국이 보유한 외화 보유고는 이제 고갈된 것 같다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달러 외화는 뭐 거의 고갈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4년간 지금 북한에 아무리 작게 잡아도 매년 20억 달러 적자거든요. 최소. 보통 평균 잡으면 50억 달러 내외를 공공부문에 대한 보유고를 보는데 이거는 뭐 대중무역 적자만 해도 이미 60억 불 넘으니까 외상거래가 아니라면 달러는 고갈됐다고 봐야죠.
흥미로운 점은 최근 북중 국경지대에서 트럭들의 통행이 눈에 띄게 느는 등 국경 봉쇄가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21대의 트럭이 포착됐습니다. 촬영 전으로 북한에 간 트럭까지 합치면 수십 대가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중 교역이 5월부터 늘어난 것을 보면 국경이 일부 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o it means the border starts to open in May. But even the border starts to open, North Korea has no, doesn't have any money to buy anything.
북한 남포항에도 많은 유조선들이 입항하고 있습니다. VOA가 최근 민간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포 유류 하역시설에 1월에서 6월 기간 중 45척의 유조선과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25척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석유가 북한으로 반입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둥과 신유주 남쪽을 연결하는 이 공사는 북한 측 접속도로와 통관시설 미비로 5년째 개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북한은 신압록강 대교 북한 측 도로에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 한편 세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압록강 대교 개통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나는 미북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풀려다 실패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도 지난달 29일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마당에 북한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최악의 경제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이 끼는 날씨고요.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 내립니다. 자강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신의주와 구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오전까지 가끔 비 내리겠고 구성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양덕의 아침 최저 18도에서 시작됐고 신의주는 19도, 평양 20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안 남도 쪽은 26도에서 28도, 평안 북도는 30도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덥겠습니다. 자강도입니다. 흐리고 구름 많고 오전까지 모든 지역에 한때 비 내리고 중강은 오후에도 비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8도, 강계 희천 19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29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오전까지 개성과 사리원 신계 지역에 한때 비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대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는 20도, 사리원 19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오전까지 흐리고 비 내리겠고 오후에 원산은 맑아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20도, 평강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 사이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한남 지역은 오전까지 가끔 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9도, 장기는 13도에서 시작돼서 25도까지 오르겠고 함흥의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청진, 성진, 김책 아침 18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해산과 삼지연 지역에 오후에 가끔 비 이어집니다. 군산 김영건의 아침 최저 13도, 해산 16도, 낮 최고 22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겠고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요의 재미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한 교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이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다양한 양자 및 체계적 사안들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두 나라 당국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두 나라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비건 부장관이 7일부터 9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에 맞닿은 이란 남부 해안선에 지하 미사일 기지를 구축했다고 이란 군사령관이 5일 밝혔습니다. 알리레자 탕실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인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연안에 건설한 지하와 해상미사일 기지는 이란의 적들에게 악몽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시리 사령관에 따르면 이란군은 페르시아만과 맞닿은 2200km의 남부 전 해안에 지대함 미사일과 함정 등이 있는 지하기지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중부 나탄즈의 핵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성능 원심분리기 개발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나탄즈 핵시설의 화재가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 내 중국 해군 함정이 보이는 곳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임스 커크 니미츠호 함장은 5일 로이터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니미츠호가 미 독립기념일 휴일인 7월 4일부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며 중국 함정들이 우리를 봤고 우리도 그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군도 남중국해 세계 해역에서 동시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중앙TV와 다른 관영 매체들은 훈련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진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새로운 미사일 호위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동원된 가운데 실탄 사격 훈련이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가 6일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강행은 근본적인 자유를 갉아먹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스컴 스미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는 근본적인 자유를 약화시키고 강압과 자기검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사용하는 것은 홍콩에게 비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홍콩은 개방 덕분에 흠없이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제조업, 이민 문제에 대한 행정 능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메도우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6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미국 앞에 놓여있는 이민과 제조업, 일자리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과의 문제를 재조정하는 등 몇 가지 행정 능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메도우 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의약품의 처방값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의회가 처리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제조업과 관련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중부 양쯔강 일대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져 2천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구이저우, 충칭, 광시, 후베이 등 26개 지역에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12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가옥 17,000채가 붕괴됐으며 농경지 156만 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베이성의 경우 지난달 8일 장마가 시작된 이래 강우량이 400mm가 넘었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자 양쯔강 중류에 있는 세계 최대 산샤댐은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 29일 수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32개 하천에서 홍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우한 당국은 6일 수해 방어대응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격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